오늘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기록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를 무시하려지는 않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 이력서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을 갑니다. 상당히 업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 가는 날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언급될 내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에 어떤 것이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65년에 고독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대인 랍비 조셉 슬로베이츠크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면서 하나는 커리어 추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한은 특정한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는 인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부와 권력과 또 쾌락과 명성을 획득하고자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내적인 분별력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발견하기를 갈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후자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친밀한 사랑을 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길 원하고 초월적 진리에 순응하며 살기를 원하고 창조와 자신의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내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된 영혼을 갖기를 열망한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의 조문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죠. 41대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취임한 연설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다 나은 좋은 차, 보다 많은 부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의 이웃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런 더불어 사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자라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커리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업적을 이루는 성취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적 지향적인 도덕적 자질과 가치를 더 중시 여기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태도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외향적인 업적지향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분별력에 기초한 선한 사람이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후자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영적 원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본을 보이는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대혼란, 정말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지 세 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본을 삼을 만한 교회의 일꾼과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삼을 만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른 목사님이 사명자들의 선언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구성요원이잖아요. 비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눈과 귀는 세상 지향적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안테나를 끼고 살피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심하다 할 정도로 비난하고 타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영적 지향주의적인 삶, 영적인 원리, 내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는 이 일에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중세시대의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참 부끄러움을 안겨다주는 말입니다마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삶은 성도들의 복음이어야 한다. 동시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어는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누구든지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일을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본이 되어야 될 성도들 사이에 목사가 본이 될 다섯 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과 행실이 우리가 다 본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어요. 특별히 목사의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말과 행실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 덕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목사의 막중한 이 책임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고군분투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선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덕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일구위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능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선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행실도 선해야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냥 우리 단순히 좋아서 하는 느낌이 좋아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자여야 하는 것이 구타하거나 다투는 것이나 욕설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게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단속하는 경찰이 지가 음주운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뭐겠어요. 정전에 있어서도 목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일에 빠져 있거나 문란한 성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돈과 명예와 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옛적부터 우리 선배들이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나는 이것에 자유롭다라고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이런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일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 여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명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어요. 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6절 16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11장 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사실은 사도 바울의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말 경건한 순종적인 이런 삶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라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본을 보이는 길을 가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매우 우스운 말이 되고 많은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옆에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롤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한 것이잖아요. 단순히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어떤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어떤 장로님을 본받고 싶다. 어떤 권사님을 본받고 싶다. 이런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한 이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지 못한 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든 저는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거에는 저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정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매우 부끄럽게도 수치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양들이 목사들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 물론 뭐 반면에 거꾸로도 있어요. 양들 때문에 정말 목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들 때문에 양들이 더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는가. 청교도들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예배 모범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목사의 목양 사역이 철저하게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임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저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선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가 진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읽어낼 수 있게 하라 말이죠. 목사하는 모르는 일에 지 좋아서 하는 거고 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마치 부모가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부모가 정말 우리가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혜를 기리는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릴 게 없이 정말 땀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를 잘 되기 위해서 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이 들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또 잔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철이 덜든 성도들이 많으면 아유 목사님 잔소리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진짜 철이 든 자녀들은 그 말들을 귀히 여기고 생각하고 정말 부모가 날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목사는 종교 공무원 노릇하고 마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군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군대가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한 군대여야 되지 권력자를 위한 군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의 표현에 가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제 추석 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지금 장군들은요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진급이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진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군대만 그런가? 이 사회는 권력자나 높은 자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진급에 유리한 것 틀림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영적 전쟁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지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혹은 담임 목사의 지시대로 업무에 충실하게 잘하다 보면 인기를 얻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 청빙도 맡게 되어지고 출세하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기도와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옛날과 같이 정말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총신대 뒷산에 항상 점심시간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외의 시간에도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학생들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도 기도원에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수련회 가면 다 뭐 기도원 가고 뭐 이랬었지만 지금 무슨 콘도 무슨 뭐 리조트 이런 데 가서 재밌게 지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일을 사명자 내외 강조점이 뭡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탄식한 그런 탄식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봐져요. 시편 12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저희가 말하지만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 이 상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경건한 자가 사라집니다. 충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성도들이 기댈 만한 롤 모델이 없어진 지 정말 오래됐어요. 세상도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둠이 짙을수록 이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빛이 나듯이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공의가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모든 자유가 정말 억압되는 듯한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본이 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잡시다. 탐욕을 버리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서 너희가 서로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뭐냐? 사실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명예욕이든 부를 탐하는 것이든 세상의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든 혹은 노욕이든 학문적인 업적에 대한 과욕이든 일의 성과 지향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보이고자 해서 정말 과하게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 뭐냐 출세욕이다 말이죠. 권력욕이든 이 모든 원인이 다 욕이래 욕이 붙어 있어요. 욕 탐욕이죠. 탐욕 영어의 lust 욕망. 이 탐욕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탐욕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말이죠. 목사가 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짓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다 탐욕 때문에 과시하고 나는 이런 정도 되는 목사야라고 하는 과시욕이 명예욕에 사로잡힐 때 그러한 것입니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탈신학적인 길을 가고 비성경적인 일을 가요. 심지어 비굴한 일들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요. 우리 성도들 또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어떤 아 우리는 이런 이 정도 되는 교회에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과시욕에 사로잡힌 이 성도들의 욕망까지 가세하게 되면 목사의 과시욕과 목사의 명예욕과 함께 더불어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신령한 영적 공동체가 될 교회가 악마가 풍어를 읊고 안주하고 좌우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 진리를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적인 가치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듯이 목사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다 정해진 이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안전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걸 넘어가는 것이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과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경찰한테 단속이 되고 심하면 과속하다 심하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출세욕 때문에 정의도 공정도 평등도 다 내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권력이고 공정은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평등은 차별을 경고히 세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법이 정상이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불평등이 평등으로 둔갑하는 대혼란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아 세상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본받을까 정말 겁신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송국의 상하처럼 코리아 어게인 우리 교회 어게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성행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올 때만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고 거기 진짜 평등이 있고 거기 진짜 정의 실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목사가 이 말씀에 무시해서 건너뛰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5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냥 글쎄 기억이 날 법도 하고 뭐 그런가 긴가민가 한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했지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출세지향적으로 명예지향적으로 업적지향적으로 살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바울사도가 5절에서 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칭찬은커녕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저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록한 말씀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로 선지자 노릇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들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력서에 공간을 채우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사력을 다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다 소비했는데 주님 앞에 서실 때 나 너무 몰라 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이죠.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일군 기업, 내가 앞만 보고 달리면서 쌓은 업적들, 내가 평생 맺어온 인간관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린 모든 수고가 다 헛것으로 판정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치는 인생, 망하는 인생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과 행실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 늘 말씀에 비추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언행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추억할 것이 많은, 정말 조문할 내용들이 많은, 장례식에서 화려한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잊혀져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두고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겸손의 계곡에서 살자. 인생은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들, 그 육체미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참 부럽기도 한, 어쨌든 자기를 정말 위풍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업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죄에 쉽게 빠지는가? 교만한 죄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는 내적 연습에 치중할 것을 권면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6절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뭐를 가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내가 이 겸손, 우리가 본을 보인 것도 이거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왜냐하면 대적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계곡에서 살아야 돼.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눈물의 골짜기는 뭐가 많아요? 샘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을 자주 하는 거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뭐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거의 없다고 한지 최근에 그냥 걷는 것 조금 하고 있는데, 뭐 육체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치중하는 것이 내적으로 더 겸손한 덕목을 이루는 데 힘쓰는 자인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사도가 교훈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7절 이하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로부터 받지 않은 거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당연히 겸손의 골짜기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미쁘다 이 말이 하면서 무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유익해요.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도 확실한 약속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특히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러면서 부하고자 하는 자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자,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써,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까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정말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부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만 급급해 하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도 디모데후서 4장 끝에 있는 6절 있는 말씀 보면, 자기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뭐 자선단체를 얼마나 만들었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않고, 그냥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 다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다. 지금은 불의가 정말 횡행하고 불공정이 정말 판을 치고 있고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 권력의 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이 왕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회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그때,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사모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잠시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나그네로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며 사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회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잘나가는 커리어 쌓는 방법에 골몰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세상의 감탄을 한몸에 받으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적의 이 일에 온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타격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자기 부인과 겸손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겸양의 계곡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으로, 제가 사실은 성직자의 품격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하게 마련이다.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스스로를 용인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본래 희망했던 것보다 훌륭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간다. 실제 자신의 모습과 희망했던 자신의 모습 사이에 치욕스러운 만큼의 차이가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따라가는 일에 충실할 때 가져올 공허감인 것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의 인격은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판단, 평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TV조선에서 주최한 트롯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이미자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들을 때 그랬어요.
팬들에게 실망 끼쳐드리지 않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들 노래 잘하는 것만 중요해. 그래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진짜 인격자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잘하는 것 좋지만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못하고 쌓은 업적이 탁월하면 못하겠어요. 사람이 개떡 같으면 그야말로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든 조문할 내용이 많은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